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마치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잠시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다시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계명은 나와 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의 계명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또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암축해서 우리에게 삶의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원칙을 주노니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1절에서부터 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것은 나의 부모를 부모 되심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 공경이란 뜻입니다. 존중 또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줬을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존중받을 만한 부모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작은 수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조로 너를 위하여 첫 번째 계명을 주노니 부모를 공경하라. 왜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완벽한 온전한 부모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부모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 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덜 깨달아서 주님 닮는 그 모습이 아직도 멀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나는 원치 않았지만 실수와 죄와 넘어짐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부모님도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한 생명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향해서 부모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닥친 모든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최선을 다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 진리로 훈육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 가정의 달에 있어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그렇게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나 중심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되었던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내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100%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내 스타일대로 우리는 그들을 대했던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왜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왜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어느 이 세상에 어느 인간보다도 가장 가까이 나의 이웃이 된 가정을 향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나 중심이었던 예수는 라였다면 이 땅에 오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100% 우리를 향해 우리 중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바로 그 사랑으로 할 수 없다는 너 자신을 보면서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니의 기도가 다시 생각되고 하나님, 진정으로 당신의 사랑이 이 방법뿐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나치길 원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당신의 가슴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조금씩 조금씩 내 중심의 생각과 사랑에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경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알면 알수록 나의 이 사랑하는 범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스도의 점점 안 되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순종하며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모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른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개의 권위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 그 권위가 인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와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서부터 성장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복을 얻을 것이고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해를 하다 안 하든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순종을 가리키고 그 순종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막내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학교 한 5학년, 4학년 됐을까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전화,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여보, 저녁 시간이 돼서 아이한테 저녁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집에 오라고, 동네의 친구 집에서 아, 조금만 더 놀고 가겠다고 계속 그런다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승훈아, 길게 안 했어요. 너 엄마가 오라 그랬니? 응.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저녁 시간 됐으니까 집에 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을 했니?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너가 엄마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당장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더 놀기를 원하죠. 좀 더 시간을 보내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인가? 아이로서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를 했을 때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계명을 주셨는가? 부모를 이해해야 되는 온전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와 질서에 우리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것에 순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부모님을 그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보다도 응아 하고 신고식을 할 때 부모님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이 기쁜 날, 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다뤘던, 우리는 어찌됐던 이곳에 모였다고 하면 탄생한 하나님의 존귀하고 소중한 생명으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전세대는 전세대대로 최선을 다하며 다음 세대는 나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고백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삶이라면 더더욱이 내 다음 내 자녀들은 이러한 삶을 겪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수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세대의 희생과 열심과 최선이 있었기에 우리의 세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름대로의 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자녀가 없었더라면 그분들의 수고와 어려움과 수많은 재정적인 싸움과 많은 논쟁과 다툼이 아마 덜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쓰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우겠다는 그 마음에 스트레스한 것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그 부모를 그분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경험을 우리를 통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것은 그분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분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저의 삶을 보면 수년 전까지 저는 아버지가 아직도 멀었죠. 저를 바라보면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분 있죠? 본론과 결론을 가기 전에 서론이 굉장히 긴, 그래서 이 서론을 길게 얘기 안 하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이 어떤 서론을 언제 얘기했는지를 또 잊어버리는, 그래서 반복되는 서론이 계속 있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거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이 길어질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 본론이 뭐고 결론이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저의 서론이 길어지고 제가 언제 무슨 말을 했든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뒤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아버지가 얘기를 할 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래요? 그랬었어요? 속으로는 쥐야. 하지만 말씀에 어찌됐던, 아 그래요? 예, 아빠 지금 한 세 번째 듣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되새길게요. 우리는 그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 그 걸음을, 비슷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들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조언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예, 아버지, 어머니, 작은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하면서 그분들의 저, 나보다 오래 살았고 많은 것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구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언들을 구하고 함께 나눴을 때 그분들은 아직도 나를 찾는 자들이 있구나, 특히 내 아이들이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머님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어머님은 저는 저 식구들이 전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있습니다. 미국에서 쭉 컸기 때문에 어머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일주일의 시차 때문에 한 평균 3번에서 5번을 연락드립니다. 어떤 때는 말이 짧습니다. 그저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정인아, 이렇게 자주 안 걸어도 된다. 너가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안 걸어도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고맙다,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서도 가끔 듣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참 짠해집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해서가 아니라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나서 그저 교제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본인의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펼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목사님일수록 저는 이 말에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서목사,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저는 그분들의 연세가 됐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사람도 점점 없고 대화 나눌 사람도 점점 없어지는 그 가운데 그분들이 주님 앞에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을 경청하시며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간곡히 힘들지만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받은 상처와 그 죄성과 몰라서 했던 고의적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의 어려움과 가슴 속에 깊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전 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전 세대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 사슬에서 죄와 악이 다시 대물림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유함이 그 사슬을 끊고 나여 하여금 이제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함께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시험을 본 후에 시험 뒤 뒷장에다가 포스트잇 하나를 누가 붙였습니다. 그때 저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 관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고백들을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험 뒤에다가 포스잇을 붙여놓고 교수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밤 10시 반에 그것을 읽고 시험을 채점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매님, 자매 포스트잇을 지금 봤다고. 여러분 그때의 이 통화를 보면 보세요. 처음으로 지금 교수가 밤 10시 반 넘어서 전화를 합니다. 연구실에서 전화를 했을 때 나 서정인 교수라고. 아, 예, 알아요. 근데 자매 포스트잇을 봤다고. 얼마나 평생 가슴 아리를 했는지 느껴진다고. 빨리 연구실로 오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연구실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뒷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그리고 열몇 살 때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는 마치 너만 그럴 줄 아느냐는 식으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넘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하혈이 심하니까 12살짜리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습니다. 밖에 있는 아이가 문이 살며시 열렸었는지 이 아이는 평생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습니다 하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당신을 수없이 목욕을 하고 수없이 시치려고 하고 더 이상 남자와의 교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만남은 공포심이 앞서고 이러는 그 자매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결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 자매를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남자를 사귀었을 때 저한테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형제를 앉혀놓고 열몇 시간씩 네 차례를 총 열몇 시간을 앉혀서 계속 물었습니다. 자신이 있냐고. 이 자매는 남자가 아무리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다가왔을 때 다시 그 공포심을 느낄 거라고. 그러면 너는 참을 수 있냐고. 참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이 결혼을 허락하기가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에서 나오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극복해야 되는 거지만 너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분명함이 있냐고.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몇 번을 저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주례를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완전히 용서를 하고 더 감사한 것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이 둘을 놓고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멋진 한 엄마, 한 아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상처 이상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하시고 조언을 구하시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용기를 갖고 부모님을 용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커플들을 시킬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저귀를 차고 누군가의 의존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과 섬김과 사랑과 함께함이 없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모가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가정 안에서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본인들의 중심을 뛰어넘는 사랑을 부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그분들이 노년이 되어서 80세, 90세 이제는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야 될 때 그분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저는 이 가르침을 모든 젊은 커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게는 어느 쪽의 부모냐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안식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11년 전에 장인어른을 먼저 주님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제가 계속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함께 살아달라고. 함께 살아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죠. 특히 제 아내가. 참 많은 것들이 서로 다른 면도 있었죠. 마치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를, 부부생활을 다시 하는 것 같은 서로가 이제는 함께 받아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뭔가 자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모습들을 그 도전을 받을 때도 많았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11년째 살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치매로 점점 고생을, 본인은 잊어버리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나 함께한 시간과 앞으로의 함께할 시간을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것보다 감사함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살다가 대학교 때에는 제 식구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참 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할머님이 밥을 먹고 하는데 계속 치매가 심해지니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계속 우깁니다. 이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리 치매라는 것은 알아도 할머니를 대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우길 수가 있냐고. 짜증난다고. 아니, 할머니는 자기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어떻게 이거를 견뎌내냐고. 분명히 이전에 다른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고. 그리고 절대 안 했다고.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머니가 너무 변해서 힘들다고. 그때 제가 우리 애를 보고 그랬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할머니가 원해서 저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93세시라고.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있다고. 때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주실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은 돋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더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주님이 나를 향해 그것을 극복하시고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움직여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 자신을 무릎 꿇고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에서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점점 확장되게 하시며 이러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을 보며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한테 더 소중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함께하는 그 삶으로 더욱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을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의 부모님의 이름을 조용히 영광이 새기시면서 주님 그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다가가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해하시죠? 어렵지만 주님의 용기를 더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저 우리를 향한 변화가 성장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부모님을 축복합니다.